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MTV. 우리는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얘기의 끝인 것처럼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28장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가? 서신서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런 곳을 지나갔구나. 그리고 그때 이런 서신을 쓰셨구나. 그런 거는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남아있는 성경책이 서신서가 어느 거 어느 거였었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옥중서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라고 불리우는 무슨 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감 잡을 게 있어요.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 목회서신을 보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디모데나 디도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의 무드 속에서 보면은 디모데나 디도는 조수로서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이런 역할을 했지 어느 한 군데 정착해서 목회자로서 있는 무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선 목회서신에서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뭔가 정착하고 있는 새로운 무드로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을 나지 않아요. 아, 어딘가 이렇게 정착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들에게 필요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편지 쓴 게 목회 서신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이제 목회 서신 한 덩어리고 그 이전에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골로새 빌레몬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네 권 중에서 두 동네로 나눠야 돼요. 우선 어떻게 두 동네로 나누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를 한 동네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한 개 떨어뜨려 놔야 돼요. 왜?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우선 골로새서다 그러면 골로새의 장소가 어딘지 생각나야 되겠죠?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골로새거든요. 골로새. 바울이 가본 데예요? 안 가본 데예요? 안 간 곳이에요. 여기가 골로새예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이 서신은 골로새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우선 둘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운 데 인접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빌레몬서거든요. 그럼 빌레몬서는 뭐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누가? 빌레몬이. 예, 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빌레몬이 누구였다고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낌새가 오지요. 그럼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곳에 한꺼번에 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됐나? 이렇게 되게 된 그 동기가 제 생각에는 이 오네시모 때문인 것 같아요. 오네시모 누구였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그죠? 오네시모가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만 빌레몬에게서 허락도 없이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미결수로서 셋집에 유하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나오는 그 구류 상태에 있을 때에 때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편안한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의 그 로마 감옥과 같은 곳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고 어떻게 너가 그동안 살아왔니? 그랬더니 나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주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내가 마침 그 빌레몬을 안다. 내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그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마침 내가 그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편지를 좀 전해줘라. 그러는 김에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해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앞에도 한 통 보내고 그래서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떠나왔잖아요.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만나갖고 울었잖아요. 목을 안고. 그러고서는 헤어지고선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궁금하고 그립겠죠. 뭐, 바다의 풍랑에 막 이렇게 될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감옥 생활이 안정됐을 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소아시아 교회의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 이런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과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자, 우선 빌레몬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빌레몬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서신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어느 때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감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누가 같이 있어요. 형제 디모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 빌레몬과 또 누구? 아비아와 아키포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아키포라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7절을 가보세요. 거기도 아키포가 나와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골로새의 성도가 누구라 저기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레몬이라 그랬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을 가보세요. 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 쓴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장 17절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 누구에게 잘 이런 말을 부탁하라고 말해요? 아키포에게 뭐를 잘하라 그래요? 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키포는 어느 교회의 지도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또 누구였다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연결이 되시죠? 조금씩. 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나, 이렇게 늙은, 나이 먹은 이 나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더군다나 어떻게 됐대요? 갇혀있대요. 갇혀있는데 이 갇혀있으면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 마음에 아주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나 늙은 나, 바울이 막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만약에 빚 많이 졌으면 어떡하겠대요.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참이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 뭐라 그래요?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달아놓으래요? 예, 네, 자기, 당신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침필로 쓰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갚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거를 갚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대가 된 거는 나에게 빚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웃기죠? 하다 보면 문체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단호하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겠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는데 오네시모가 갈 때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네시모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가냐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누가 같이 가요? 두기고. 자,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게 해줄 것 같아요? 두기고가 알게 해줄 것 같죠.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누구랑 같이 보낸다 그래요. 자, 분명히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 보니까 누구도 같이 보낸다고 말해요. 예, 두기고도 같이 보내는데 두기고와 누구랑 같이 간다 그래요? 오네시모랑.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연관이 있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동향인이다. 지금 어디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골로새서 끝에 보면은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특히 10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여러 사람 이름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의 생질 있잖아요. 사촌, 마가.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런 정보는요, 없었거든요. 어디에 없었냐면 사도행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마가가 여기 지금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가가 옛날에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됐었어요? 카드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고 있어요? 같이 동역하면서 이곳에 로마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정보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보면은 누가 또 같이 있다 그래요. 누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죄수들 같이 타고 오는 배에 같이 타고 온 거예요. 또 누구도 같이 있대요? 대마도 같이 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 있다 그랬냐면은 라오디게아 옆이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히에라볼리라 그래갖고 제가 저쪽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 오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려오고 이쪽에서 산에서 찬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만나는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다 비슷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을 가면 지금도 목화밭이 굉장히 많아요. 밭 쭉 가다 보면 목화를 많이 이렇게 심어 놓은 곳이 있는데 13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와와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지금 이곳이 어느 지역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끝에, 사도행전 28장 끝에 다른 얘기가 없지만 우리는 이 뒤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또 하나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감옥에서 그때 이거를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를 가보면은 여기도 26장 21절을 봅시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준대요. 두기고가. 그래서 두기고는 오네시모와 함께 몇 통의 편지를 들고 아시아를 향하는 거예요. 세 통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에베소에 들려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또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덩어리 이렇게 세 서신서를 하나로 묶고 하나는 떨어놓으라 그랬죠. 뭐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르죠. 하나는 아시아고 빌립보는 어디예요? 마케도니아잖아요. 마케도니아는 지역이 다르죠. 마케도니아에게 보내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또 하나의 옥중서신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됐는가? 여기는 또 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에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거두어진 헌금, 영치금 같은 거죠. 감옥에 갇혀대니까. 그거를 거두어진 거를 가지고 로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만 이 에바브라 디도가 와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젠 죽었구나. 사도 바울 생각에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만 병이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에바브라 디도에게 다시 헌금 보내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편지를 써서 들려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를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한테 성경금도 잘 보내고 그러다가 조금 잊어버렸댔나 봐요. 그랬는데 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보내줘가지고 그거가 또 생각나게 하게 해서 고맙다 막 이렇게 막 나중에 나와 있어요. 진작에 할 일이지 그런 것 같지. 자, 우리 15절부터 자 볼까요? 뭐라 그래 돼 있어요? 15절. 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선교 헌금하고 이러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요. 역시 여자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보내줬대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나에게 보내줬는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줬다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로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을 보세요. 2장. 2장을 보시면, 자, 2장 25절을 보면 처음에는 사실 자기가 디모데랑 지금 같이 있는데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고 그러고 또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쓸 것을 보내주고 공급한, 보내준 일꾼인 누구?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를 막 그리워하고 있대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가지고 앓고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듣고서는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사실은 그 병이 어떤 병이라 그랬어요. 죽을 뻔한 병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얼른 서둘러서 에바브로 디도를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그 일 때문에 다시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몇 가지 교훈과 함께 또 소문도 들었어요. 뭐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순두개랑 노랑 또 여자끼리 싸우고, 뭐 이 보면은 또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겠어요? 잘하시네요 이제는. 예, 근데 다 생각나죠.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에바브로 디도한테 들은 거예요. 어디에 있죠? 그게 순두배 순두부가 아니라. 누구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거 어디 있죠? 4장 2절에, 예. 유오디아, 그래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어떻게 권면하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같은 한 마음으로 그래라. 둘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싸우는 거야.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도 보면 전부 여자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인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많이 지도자로 있고 이런 교회인 것 같은데, 에바브로 디도가 이 두 사람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안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걱정이 돼서 그러지 말라고 이런 편지까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옥중서신 네 권 끝났어요. 되게 쉽죠? 예. 네. 그럼 옥중서신 네 권은 어디에 들어가는, 어디에 끼워 넣으면 좋을까요? 28장,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 그러니까 28장과 붙어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럼 옥중서신 말고 이제 뭐 남았어요? 예, 네, 목회서신 남았어요. 목회서신 몇 권이라 그랬어요? 세 권. 자, 그러면 목회서신은 어떤 건가?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감옥에 갇히고 옥중서신 네 권을 써서 보내고 난 이후에 약 2년쯤 있다가 풀려나요.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2년쯤 있다가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풀려나고 나서 우선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네.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 보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대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과거에 보면.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쭉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자세히 말해주죠. 감독은 어떻게 하고, 집사의 자격은 어떻고, 쭉.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같이 올라갔다, 고린도에 갔다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같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옥중서신 쓸 때 꼭 디모데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마게도냐를 언젠가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날 때에 에베소에 디모데 보고 있으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왜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같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우리 두기고 보낸다 그럴 때 보면 디모데 보내려 그러려다가 에바브로 디도 보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로마에 같이 있는데 언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마게도냐로 떠날 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감독은 어떻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거는 3차 전도 여행 때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그 이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감옥까지 같이 갔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군데 정착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처럼 감독자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가 제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가 잡혔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을 때에 디모데 보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그 이후 언젠가 사도 바울은 또 마케도니아 지경 어딘가를 여행했으며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너 거기서 목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정보는 누가가 감옥에 사도 바울 28장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 그 이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도행전이 연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편지 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예요.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목회가.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목회학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은 이 디모데 전서 가지고 배우거든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교회가 골격이 갖춰져 있고 그런 거를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아주 그 이후에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한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디모데 후서를 쓴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또 썼어요. 보세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여러 군데서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특히 8절 보세요. 8절. 디모데 후서 1장 8절. 여러분 옥중 서신 같은 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문안합니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예요. 다르죠? 예.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래요? 갇혔대요. 그럼 갇힐 때 디모데랑 같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28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같이 있지도 않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뭐 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1차 구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이후 마케도니아 지방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디모데 보고 목회하라고도 하고 뭐 이런 그 이후에 활동을 하시던 중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디모데 후서. 특별히 9절을 보시면 2장 9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지금? 죄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4장 9절이나 이런 그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춥기 전에 얼른 나에게 이런 거 갖다 주시오. 그런 말 하죠. 그런 거 보면 지금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의 상황은 그 겉옷 한 벌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그 지하 감옥, 험하고 춥고 한 그런 진짜 감옥 있잖아요. 그런 로마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이때의 감옥의 상황은 지난번 셋집에 유하면서 편지 쓰고 오네시모한테 복음 전하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와서 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말하면서 갔던 그런 여행하는 상황도 아니고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도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그 더 늙은 느낌이 나고 더 피곤하고 힘든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맨 끝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는 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지금 5절에 보시면 디도 보고 어디에 남아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는 이런 사람 세우고 감독은 이런 사람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 그레데가 어디였어요? 섬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지금 누구를 남겨둬요? 디도를. 그러면서 목회하라 그러는데 여기도 목회 내용이 꽤 뭐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교훈은 이렇게 하고 종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노종이 이 후배에게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거는 1차나 2차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죄수로 가다가 한번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 밖에는 그레데 섬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디도는요, 얼마나 고린도 후서 편지, 눈물로 쓴 편지 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가라문 가고 오라문 오고 이 디도는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는요, 디도가 안 나타나요. 고린도 후서 또 이런 서신서에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언급하는데 누가는 디도를 언급하지 않아요. 같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학자들이 혹시 누가랑 조금 이렇게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쌍둥이가 아니겠냐 같은 이렇게 형제가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 누구 디도 잘났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디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어디에만 있어요? 서신서에만 있다고. 근데 이 디도를 마지막에는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심부름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는 어디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상황 속에서는 디도 보고 그레데에서 목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디모데 전서처럼 에베소에 디모데 머물라 그래가지고 목회서신 쓴 것처럼 디도는 그 다음에 어디에 파송한 거예요? 그레데에 파송해서 목회하라고 그 후배들을 격려해서 자기가 개척해놓고 또 자기가 알아둔 그런 곳에 적세적소의 필요를 따라 목회자들을 배치시켜놓는 작업이 28장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나서 맨 끝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고 뭐 하라고?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다니시면서
많이 양들을 낳아놓으셨는데 그 양들 이제 목양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 사건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2000년만 제가 늘 말하는 말이지만 이 시간의 주름을 쫙 밀면 우리도 그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못 만났어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사건을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성령을 쫓아 이해했었던 그때 그 사람이나 우리나 2000년의 시간만 다르지 방법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우리 예수 못 봤죠.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다 못 봤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 못 본 사람들 초대교회 무지 많잖아요. 그 시간 그 공간에 없었던 사람은 못 본 거거든요. 특히 부활한 거 못 본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 명밖에는 못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나중에 구약을 연결해가지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렇게 제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해줬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을 때 뭐 갖고 해석해준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해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예수 사건이 각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방법론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사건을 해석해 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그것이 무슨 일인지 해석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학생 의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 동양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법론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요 얼마 전에 막 일어났던 예수 사건을 성경과 매치시켜서 해석해서 와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방법이나 똑같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제사 삼는 사역.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이 승천하실 때 그 일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제자에게. 그리고 목회해라. 내 양을 쥐라.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1차 2차, 3차를 지나면서 때로는 디모데를, 때로는 에바브라 디도를, 때로는 또 여기 누구예요? 디도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활동하고 사역하더니 사도 바울의 말년에 가서 당신이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원 제너레이션이 넘어가서 늙어가가지고 점점 일할 수 없게 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기 되기 전에 빨리 누구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시켜 놓잖아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집중 제자 훈련을 시켜서 민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아주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독립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떼어놓는 거예요. 목회서신으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목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고 에베소에 떨어뜨려 놨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활동하시면서 그 작업을 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는 활동 못하시고 진앙봉과 다른 감옥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맨 끝에 정말 순교하시기 전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 후서를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보세요. 4장
7절. 자, 우리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 6절, 7절을 다 같이, 아, 뭐죠? 8절까지. 6, 7, 8. 이게 그 노종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감옥에서는 끝인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면서 쓰는 이 마지막 당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랑하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말해요. 3층천까지 올라왔다 왔다 그래요. 그 대목에서 그걸 자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말하고 싶어서 변호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을 하게 됐는데 그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천상에 3층천에 영원한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에게 남겨진 일은 뭐라는 거래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남겨진 것이다. 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 인생을 보세요.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봤던 거를 얘기하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선한 싸움을 다 구했다 그래요. 마쳤다 그러죠. 이게 맨 마지막 서신 사람 말이에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다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싸웠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이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면류관만 남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시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해. 그러지 마시고 다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겠어요? 예? 이거는 바울의 특허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사도행전 몇 장을 쓰라는 거예요? 29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감옥에 있고 거기까지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보고 몇 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Acts 29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작업,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백을 하는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 라이프를, 자기의 삶을 관제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자기 삶을 언제부턴가 관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화 했다고요. 관제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 바치는데 맨 끝에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써 제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포도주로 그 피어리어드를 찍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다 이제 어떻게 됐대 그래요. 아직 안 부었대요. 이제 관제와 같이 자기가 다 부어졌대요. 부어졌대요. 자기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을 관제와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는 이제 다 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관제처럼 쏟아붓는 인생을 살다가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도 싸웠고 이제는 뭐만 남았다고요? 의의 면류관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 싸움에 이 21세기의 전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싸움 싸웠고요.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흔적을 남겼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의 욕구와 소망과 방향을 터뜨려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AD 300년경에 항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21세기라고 하는 이제 이 시대는 우리 거잖아요. 이제는 바울도 가셨고 다윗도 가셨고 모세도 가셨고 이 시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바울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울은 저 높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바울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바울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만 바울 해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몇 권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13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서신은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언젠가 쓰여진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요한서신 같은 것도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맨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갖고자 하는 길을 놓치지 않고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지역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예요. 그래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성경 66권의 맨 끝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고 마치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주인 한 분을 발견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봤을 때 옛날처럼 오늘 시장하지 않으세요? 나 오늘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왔는데요. 이거 좀 드세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한 솥밥 드시면서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대항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라고요. 이때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같이 돼요. 뭘 말하는 거야? 예수의 영광스럽게 승화되어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인자가 나타났을 때 같이 한 솥밥 먹고 살고 있던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거꾸러졌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왕으로 등장하시는 인자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이것까지 본 거예요. 이것까지. 그럼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나섰을 때의 사도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미세스 세베대 앞에서 말했을 때랑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도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연구해 보시라고.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도 요한과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예수 사건에 대한 해석, 예수에 대한 정체성 확립,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의 사역에 대한 결론.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봐요? 속죄 제물로 보잖아요. 예수의 정체성, 그는 하나님이셨다. 로고스였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거가 점점 그 속에서 아물어져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임재하는 그 장면까지 보고 그거를 기록했어요. 누구 조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조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지만 결국은 성경 전체의 완성인 요한 계시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끝을 마무리하며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올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오고 오는 인류에게,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무시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공간 개념으로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국가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봤거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거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 나라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이 개념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 말만 들어도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딱딱한 것 같죠, 이 글자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쭉 강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맞는 것 같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교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가정. 이런 게 다 어떻게 된 거,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들이. 다 이렇게 통해 있는 것 같죠? 이런 이 개념이 사실은 딱딱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개념들인데 우리가 이런 건 싫어하고, 치유, 회복, 상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는 이렇게 아스피린 이렇게 하나를 먹어가지고 잠깐 아픈데 이렇게 고치는 것 같은 거예요.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무슨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체질로 돼야 돼요. 우리 이 몸만 면역체제가 잘 갖춰지면은 뭐 하나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아파도 그거 금방 낫는 거예요. 면역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에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쭉 해오면서 그런 말 많이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웬만한 거에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일 큰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웬만한 거는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성에 대한 거, 성 이상 국가의 개념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차츰차츰 더 그것들을 한 대목 한 대목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사색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살을 찌워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가지고 좀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쓴 편지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오신다 그러니까 일만 만들고 남의 집 가서 먹기만 하고 일도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그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쫙 올라가셨으니까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일을 안 하고 그냥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막 이랬고,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뭐예요? 임하였느니라.
among you, in you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도 그걸 헷갈려 해가지고 그랬던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성격,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중에 심판과 구원의 개념 중에 심판만 강조했던 거예요. 심판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는 안 본 거예요? 구원은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세례관도 문제가 있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초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 이게 어느 시대예요? 이게 그거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말해준 거예요. 옛날에 다 배워준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걸 들을 때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건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걸 세우면서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는 말을 쓰는 기간이며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인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공간 개념과 하나님의 통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성이에요? 미래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것이 교회 시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한테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써졌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시고야 말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